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루다 교회, 요빠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루다 교회가 들에 핀 아네모네 꽃과 같은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잘 익은 알밤과 같은 교회입니다. 아주 알찬 교회입니다. 성숙해가는 교회의 좋은 모델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셋째로 가는 유럽에서 셋째로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한 도시의 인구가 50만 명쯤 되었으면 지금으로 치면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인도와 중국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는 유럽, 로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 문화, 교역, 군사 모든 점에서 요충지,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가 대부분 그랬듯이 타락이 극을 달했습니다. 이 도시에 다프네라는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월계수 숲속에 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월계수라고 하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 잎이 베일리브라고 그러더군요. 어제 어느 자매님에게 물어보니까 그 베일리브 잎사귀 한두 잎만 따서 숲에 집어넣어도 숲에 아주 향내가 난다고 일종의 스파이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나무 아래에서 밤만 되면 신전의 여사제가 엄란한 성적 의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자연은 그렇게 향내를 내주는데 인간들은 그 아래에서 그런 엄란한 짓을 했습니다. 이런 엄란한 도시에 거룩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 예루살렘에는 혹독한 박해의 불길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불길을 피해서 교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안디옥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헬라인에게도 라는 말씀은 앞절에 있는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말씀과 대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알려고만 했으면 알 수도 있었을 터인데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지면 저 땅에 가면 무명해집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면 저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높아지면 저 땅에서 낮아집니다. 시장은 이렇게 참 아름답게 무명으로 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꼭 그 이름을 밝혀서 동상도 세우고 비석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썩 아름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끝까지 그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헬라인은 모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고넬료도 이방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복음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없나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의 헬라인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릅니다. 더더욱 이때 이 안디옥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일종의 난민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일종의 난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색이 참 초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로마 전체 제국의 제3의 도시라고 하는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놀랍게도 수많은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간단히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참 큰 소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제까지의 실패 때문에 내일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손이 그 행색이 이루고 말할 수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난민들과 같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 이런 깜짝 놀랄 일도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를 망치는 것이 바로 이 실패, 패배감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치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셨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일을 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단 말씀이에요. 이 전파했다는 말씀도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강단에서 선포하듯이 많은 사람마다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하면서 외쳤다.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또 우리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주질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건데 라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주님의 손에 함께 해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또 가슴에 부딪히는 것이죠. 또 찡하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또 들어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주 예수를 전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모임 속에 이런 것이 주 화제가 되고 주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급히 바나바를 파견했습니다. 지난번 사마리아의 경우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는데 이번 안디옥의 경우에는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교회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런 사도들을 파견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의 근본만은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 근본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만약에 그 근본이 무슨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흙으로 만드는 토대가 된다면 아무리 예수교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아도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님들이 이렇게 어느 교회든지 이 근본은 꼭 같아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사도들을 파견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파견해서 분명하게 초석을 깔았는데 이번 안디옥 경우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디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식 발음으로 안디옥이라고 하지 않고 안타키아라고 하더군요. 가서 본 것 중에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도시 안디옥 도시 중심에서 한 2마일쯤 떨어진 곳에 산비탈에 있는 동굴인데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안디옥 하면 항상 제 가슴에 떠오르는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꼭 안디옥에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야 한다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바나바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토록 그 정도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놓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출신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바울을 기피했습니다. 왕년에 바울을 기억하고는 전부 기피했는데 그때 발벗고 나선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관대한 사람이고 바나바 이름 그 자체가 위로하는 자 또는 격려하는 자라 권면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 그대로 참 가슴이 넓은 사람이요 이런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주를 이루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낸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자, 마침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 말씀 중에서 참 신기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바나바가 은혜를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은혜라든가 사랑은 보이지 않는 법인데 바나바는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뚜렷한 흔적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임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나바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 거기서도 똑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볼 때가 제일 기쁘죠. 이런 거 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도감도 생깁니다. 내가 믿게 된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나누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다 선교여행 갈 수 있는 형편은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좀 듣고 기뻐하시라고 제가 선교지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가끔 들려드리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누리는 기쁨도 오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누린 기쁨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활 풍습 모든 것이 다른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주 예수님 한 분을 모시고서 그렇게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어떤 큰 안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이 확실하구나, 이런 것 말이죠. 제가 믿게 된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게 된 것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확실하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갔다 올 때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끔 선교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크게 기뻤던 것도 똑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충만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다는 걸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똑같이 임한 모습, 이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보십시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선 권하니, 권했다는 말씀이 얼마나 바나바적인지 모르겠어요. 바나바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권면하다 또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인데 참 바나바다운 말투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고 권면했다, 권했다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전 성경으로 보면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Cleave to the Lord. 꼭 폭풍이 불어닥칠 때 매미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안전하듯이 붙어 있어라. 저는 이 말씀이, 적어도 이 말씀하는 이전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죽게 붙어 있어라. 죽게 바짝 달라붙어 있어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원인의 말씀이기도 하고 결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굳건한 마음이라야 달라붙을 수가 있고 달라붙어 있어야 굳건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바로 결과고 결과가 바로 원인이에요. 마음이 나약해지고 쉽게 흔들리면 주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께 달라붙어 있지 아니하면 쉽게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은 말씀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안디옥에 간 바나바가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간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가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모두 기피했습니다. 왕년의 바울을 생각하고서 모두를 기피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을 환영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 소개도 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살기가 너무나 등등해서 몇몇 교인들이 바울을 몰래 가이사라 항구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태워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낸 것이 9년 전 일입니다. 이 다소에 바울을 찾아야겠다고 바나바가 마음먹고서 이제 안디옥에서 다소로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한 150마일쯤 됩니다. 지난번에는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한 3시간쯤 걸리던데 바나바는 아마 일주일은 넘게 걸렸을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이 아니고 다소에 가서 샅샅이 뒤진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이 찾았다는 말씀을 조금 언어적으로 보면 뒤졌다는 얘기입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9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봉,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만남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남 중에 만남은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것도 거룩하신 주님의 일 때문에 만나는 만남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만남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어리지 않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9년 전 바울은 가슴이 뜨거웠죠.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보니 분위기가 너무나 냉랭하고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친구들이 몇몇 제자들이 또는 바나바 일행이 조심스럽게 조용히 가이사랴에서 베테오 다소로 보냈는데 그러고서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9년 동안 다소에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이 또 침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렸던 그 의미 같은 것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애굽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바울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시간의 주인 되시고 오묘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 각자 각자의 시간을 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잃어버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갈 무렵에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뒤돌아볼 것 없죠.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하느니 오늘 그 잃어버렸다고 하는 시간을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서 다시 악착같이 재시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약 1년간을 열심히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가 그들에게 해준 말 다시 기억하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그러나 이런 것이 말만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께 붙어 있으려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년간을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인들을 성경을 성실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랬더니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열매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게 속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뜻. 물론 이 말씀 처음에 나오게 될 때는 좋은 배경은 아니었어요. 좋은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좀 경멸조로 한 말입니다. 굳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쟁이 또는 예수쟁이 뭐 그런 뜻입니다. 경멸조로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하는 말 가운데 계속 달라붙은 말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인 예수, 항상 예수 앞에는 나사렛, 경멸조로 말한 거죠. 세상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았던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렇게 비웃었죠. 그러나 오늘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비웃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경멸조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제자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고. 아, 저 친구들은 만나면 모이기만 하면 사람만 붙들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그랬겠죠. 그리스도 제의로구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1년이 세월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주 두려운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왠지 옷 있을 여미게 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더 신중하게 처신하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벌어집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이 끼쳐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단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도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기들 스스로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모든 일을 다 끝낸 후 백부장이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오도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주님도 그러하고 이 안디옥 교인들도 그러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라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사랑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이게 껑충 도약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보여주는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으로 옮깁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안디옥도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이 LA에서 아마 샌프란시스코나 오클랜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쪽에 흉년이 들었으면 여기 쪽에도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똑같이 흉년된 안디옥 교인들이지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조를 모아 보냈습니다. 또 이들이 누구입니까?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갈수록 성숙해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큰 액수로 헌금을 해주셔서 그대로 유대인 형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참으로 크게 맛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이런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들 자신들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성숙해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안디옥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성도로서의 성숙함을 보이는 또 하나의 모습은 각각 그 힘대로 했다는 점입니다. 누가 얼마 했느냐는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각각 그 힘대로 한 것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크리스천들의 자유함입니다. 이 성숙한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예요. 많은 경우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은 각각 그 힘대로 한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얼마 했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 그 사람은 부자인데 그거밖에 안 했다 이런 말들. 그런 게 다 선한 일로 시작됐는데 끝에 가서 쫓아버리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그렇지 않죠. 오늘 안디옥 교회 너무나 성숙했기 때문에 각각 자기 힘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흡족하게 받으셨겠어요. 각각 자기 힘대로 최선을 다했으니 모든 이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는 기뻐 열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행복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자유함, 말씀이 안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익숙해지는 익어가는 이 자유함, 이 자유함과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불과 1년 남짓해서 이렇게 벌써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성도님들, 지난 세월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년 후에 나는 얼마나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성숙해 있을까, 이것만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만일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오늘만이라도, 이 주간만이라도 안디옥교회 성도님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모두가 누가 했는지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가슴에 말씀이 들어가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전도하고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주의 손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겸손히 머리 숙여 주의 손을 의지하면서 갈수록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